제77편 중도 피조물. 레바논에서 인간 거주 세계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독특한 존재의 집단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천사 계층 중간쯤의 생명이 작용하는 수준에서 존재하며 그래서 그들을 중도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시간 세계에서 우연히 출현한 것 같지만 아주 광범하게 퍼져 있고 돕는 자로서 매우 유익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통합된 행성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계층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유란시아에서는 뚜렷이 다른 두 계층의 중도자가 활동하는데 1차 단체 곧 선임 단체는 먼 옛날 달라마시아 시대에 생겼고 2차 단체 즉 그 후에 생긴 집단의 기원은 아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 1차 중도자. 1차 중도자는 유란시아에서 물질계와 영계가 독특하게 서로 결합함으로 탄생됐다. 우리는 다른 세계와 체계에 있는 비슷한 피조물 실존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으로 생겨났다. 진화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잇따른 증여는 그 영역의 영적 질서의 현저한 변화를 조례하고 때로는 한 행성에서 영적 매개체와 물질적 매개체의 상호연합 작용을 변경시켜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조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켈게스차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전환 요원 100인의 신분이 바로 그런 독특한 상호연합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예루샘에 상승한 모론시아 시민으로서 번식 특권이 없는 초물질 피조물이었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은 하강하는 행성 사역자로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남녀 구별이 있는 물질 피조물이었다. 우리는 100인이 초물질 수준에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육체전환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 요원이 성교가 아니라 초물질적으로 접촉함으로써 1차 중도자 가운데 첫 태생이 출현하도록 만들었다. 필사자와 전사, 이두 수준 사이에 있는 이 계층의 피조물이 왕자 본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즉각 발견됐고 그에 따라서 육체전환 참모진 각상은 비슷한 존재를 산출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첫 중도 피조물 집단 50명이 탄생됐다. 이런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후에 행성 왕자는 제한 없는 중도자 번식을 허락했다. 이 계획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행됐고 따라서 5만 명의 원래 단체가 생겨났다. 각 중도자를 산출하는 데는 6개월이 소요됐고 각상으로부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 자손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능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속 시도해봤지만 항상 실패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이 피조물은 왕자의 경영에서 정보단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멀리까지 광범하게 활동했는데 세계의 인종을 연구하고 관찰했으며 행성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왕자와 그 참모진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했다. 이 체제는 행성의 반역이 일어나던 비극의 날까지 계속됐는데 1차 중도자 가운데 5분의 4를 조금 넘는 숫자가 미혹됐다. 충성스런 단체는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고 아담 시대까지 명목상 지도자인 반의 수하에서 활동했다. 2. 노쪽 속 인종. 이상이 유란시아 중도 피조물의 기원과 본성과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1차와 2차의 두 계층 간 유사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으며 행성의 반역이 있던 시대에서 아담 시대까지 켈게스차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중에서 반역에 가담한 요원들의 후손 계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둘째 계층의 중도 피조물을 낳은 조상 가운데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유전 형질 계통이었다.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를 지닌 요원들은 안돈 부족에서 선택된 혈통의 자질과 결합된 특별 계층의 통합 자질을 지닌 자손을 낳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돼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해서였다. 생명 운반자들은 왕자의 참모진의 공동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첫 세대 자손의 결합을 포함하는 새 유형의 필사자를 계획했었다. 그들은 이렇게 새 계층의 행성 피조물을 예상하여 계획을 입안해놨었고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선생이자 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런 존재들은 일반 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됐다. 그러나 이런 계획 사업이 거의 철저하게 실패했으므로 유란시아가 얼마나 자비로운 지도력과 비길대 없는 문화를 가진 어떤 귀족 사회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전환 참모진이 나중에 번식됐을 때는 이미 반역이 일어난 후였고 그들이 그 체계의 생명 흐름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미 끊어진 뒤였기 때문이다. 반역 이후 시대의 색다른 일이 유란시아에 많이 일어났다. 위대한 문명 곧 달라마시아 문명이 무너지고 있었다. 네피림 곧 노족 속 이그 시대의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결과로 그들이 탄생했고 이 자녀들은 옛 용사들, 즉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 참모진과 그들의 초기 자손은 도저히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그런 아득한 시절에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이들을 그렇게 여겼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기조차 과장됐다. 그 후로 이것이 거의 보편적인 민간설화의 기원이 됐는데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고 영웅적인 옛 인종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설은 두 번째 동산에서 후대에 나타난 아담족 속의 인종 혼합과 더욱 혼동됐다. 왕좌의 참모진 가운데 100인의 육체전환 요원이 안도네인간 종족들로부터 생식세포원 형질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성교로 번식하게 되면 그들의 후손은 모두 다른 안돈족 속 부모들의 자손과 닮았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스를 추종했던 60명의 반역한 참모가 성교에 의한 번식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자녀는 안돈족 속은 물론 상입 민족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이 입증됐다. 예기치 못했던 이런 탁월성은 육체와 지능의 품질뿐 아니라 영적 수용력의 특징이기도 했다. 노족 속의 첫 세대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의 이 특징은 안돈 세포 원형질의 유전 임자 배열과 화학적 구성 요소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로부터 생겨났다. 이런 변화는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 유지 회로가 참모진 요원의 육체 속에 현존함으로 인해 발생됐다. 이 생명 회로는 특화된 유란시아 원형의 염색체로 하여금 규정된 네바돈 생명체 형태화 중에서 표준화된 사타니아 특화 원형과 비슷하게 다시 조직하도록 만들었다. 체계 생명 흐름의 작용으로 생식세포 원형질을 변질시키는 이런 기법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X광선을 이용하여 식물과 동물의 세포 원형질을 변경시키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노족 속 민족들은 어떤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부터 발생됐는데 이 변경은 아바론 외과 의사들이 안돈족 속 기증자들의 몸에서 육체전환 참모진 요원들의 몸으로 옮긴 생명 원형질 속에서 일어났다. 세포 원형질을 기증한 안돈족 속 100명은 이로 인해 생명나무의 유기적 보안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 흐름이 그들의 육체에도 마찬가지로 투입됐다는 사실이 생각날 것이다. 변경된 안돈족 속 가운데 참모진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던 44명 역시 자기들끼리 짝지었고 노족 속 민족 가운데 더 나은 혈통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변경된 안돈족 속 세포 원형질을 지닌 104명의 개인을 포함하는 이두 집단은 유란시아의 8째 인종으로 나타난 노족 속의 조상을 형성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인간 생명체의 이런 새로운 특색은 예상치 못했던 발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행성을 생명 변경 세계로 활용하려는 원래 계획을 능가하는 또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 순수한 핏줄의 노족 속은 훌륭한 인종이었으나 점차 이 세상의 진화 인간과 혼합됐고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퇴보가 발생됐다. 반역이 있은 지 1만 년이 지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의 수명보다 약간 긴 정도까지 쇠퇴했다. 노족 속 가운데 후대 수메르인 후손에 관한 기록이 새겨진 점토판들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고 이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각 왕의 통치 기간이 25년 내지 30년에서 13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이 더 긴 것은 왕자의 참모진의 직계의 후손인 초기 노족 속 통치자들이 후대의 후계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고 그 왕조를 달라마시아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썼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 계산에서 달과 해를 혼돈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성서의 계보에서 그리고 중국의 조기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28일로 돼 있는 한 달 또는 계절이 후대에 소개된 350일이 조금 넘는 1년과 혼돈을 일으킨 것이 그런 긴 인간 수명 전승을 만들게 했다. 900년 이상 살았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70년 조금 못 되는 기간에 해당됐고 그런 연수는 매우 긴 기간으로 간주됐는데 인생은 70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타났다. 28일을 한 달로 치는 시간 계산이 아담 시대 이후로 먼 훗날까지 오래 유지됐다. 그러나 약 7000년 전에 이집트인이 달력을 다시 만들게 됐을 때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했는데 1년을 365일로 소개했다. 3. 바벨탑. 달라마시아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노족 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자신의 인종 및 문화 본부로서 딜문이라는 새 도시를 설립했다. 그리고 노시 죽은 후 약 5만 년이 지나자 왕자의 참모진의 자손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새 도시 딜문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땅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그들이 이미 멀리 퍼져서 접경 지역의 안돈족 속 및 상입 부족과 서로 결혼하기에 이르자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인종적 통일성을 유지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부족들의 협의회가 소집됐고 노세 후손인 베브롯의 계획이 심사숙고 끝에 승인됐다. 베브롯은 종족을 영화롭게 할 만한 거창한 성전을 당시에 그들이 차지한 영토 중앙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세상 사람이 전혀 본 적이 없는 모양의 탑을 성전에 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탑을 한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을 기리는 대단한 기념비가 되게 하려 했다. 이 기념비를 뒷문에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더러는 첫 수도였던 달라마시아가 물에 잠겼다는 전승을 기억하여 그런 거대 구조물은 바다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브롯은 이새 건물이 장차 노쪽 속 문화와 문명의 핵심 중심지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그의 조언이 마침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시작됐다. 새 도시는 탑 설계자요 건축자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베브롯으로 명명됐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블롯이라고 알려졌고 결국 바벨이 됐다. 그러나 노쪽 속은 이행 업무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 감정이 나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건축 계획 또는 그 건물이 완성된 후의 용도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4년 반 동안 작업이 진행된 후에 탑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에 대하여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이 너무 심각해져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양식을 나르던 자들이 분쟁 소식을 퍼뜨렸고 부족 가운데서 큰 무리가 건물 부지로 모여들었다.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제안됐다. 1.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큰 무리는 노쪽 속의 역사와 인종적 우월성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탑을 보고자 했다. 이들은 모든 후세 자손의 경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대하고 당당한 구조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2. 그 다음으로 큰 무리는 대문의 문화를 기념할 수 있도록 탑을 설계하려 했다. 이들은 베브롯이 상업과 예술과 제조업의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3. 가장 숫자가 적고 소수파인 무리는 켈리게 수차 반역에 참여했던 선조의 어리석음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탑을 세우자고 고집했다. 이들은 탑이 오직 모든 존재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과 새 도시를 세우는 모든 목적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 것 곧 주변의 야만인들을 위한 문화 및 종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집단의 의견은 즉각 부결됐다. 다수파는 반역 책임이 조상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그런 인종적 오명에 분개했다. 세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두 가지를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남쪽 본거지로 피했지만 그 동료들은 거의 소멸될 때까지 싸웠다.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족 속 곧 노족 속과 아담족 속이라는 혼합된 인종들이 첫 구조물의 폐허 위에 새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했으나 그 계획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으며 과도한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 땅으로 알려졌다. 4. 노쪽 속의 문명 중심지.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다툼이 즉시 가져온 결과는 노쪽 속의 분산이었다. 이내라는 순수한 혈통의 노쪽 속 숫자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아담 이전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때부터 노쪽 속 문화는 아담의 피가 주입되어 계량될 때까지 12만 년 이상 계속 퇴보했다. 그러나 심지어 아담 시대에도 노쪽 속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로 합류했고 반집단에서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은 노쪽 속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사람 가운데 일부도 인종이었다. 노쪽 속의 4대 중심지 중에서 3개는 베브롯 투쟁 직후에 건설됐다. 1. 서부 곧 시리아의 노쪽 속. 민족 또는 종족을 기념하려는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했고 안돈족 속과 연합하여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의 후대의 노쪽 속 중심지를 건설했다. 이들은 분산된 노쪽 속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나중에 나타난 아수르인 혈통에 많이 기여했다. 2. 동부 곧 엘람의 노쪽 속. 문화와 상업을 지지하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엘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혼합된 상입 부족들과 결합했다. 3만 년 또는 4만 년 전 엘람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이미 주로 상입 인종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야만인의 문명보다 우수한 문명을 계속 유지했다.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에는 근처에 있던 이 노쪽 속 정착지를 노세 땅으로 부르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노쪽 속 집단과 남쪽 속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두 종족의 피가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아담족 속 이 사람의 딸들 곧 노쪽 속과 서로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관습이 됐기 때문이다. 3. 중부 곧 수메르인 이전의 노족속.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는 작은 집단이 본래의 인종 상태를 더 잘 보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아담족 속과 피가 섞여서 역사 시대의 수메르 민족을 세운 노족 속의 조상을 이뤘다. 그리고 수메르인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신비롭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 무대에 나타났는지를 이 모든 것이 설명해준다. 너희는 아무리 조사해도 수메르인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탈라마시아가 물에 가라앉은 후인 20만 년 전에 기원됐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그들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지만 고대의 이부족들은 충분히 성숙된 모습과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채 문명의 지평선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신전, 금속기술, 농업, 동물, 질그릇 만들기, 천짜기, 상법, 시민사회 규범, 종교 예식 절차, 이 옛 글씨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은 오래전부터 탈라마시아 알파벳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대문에서 시작된 독특한 글씨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비록 세상에 실제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셈 계통이 아니었으며 소위 아리아 방언과 공통점이 많았다. 수메르인이 남긴 정교한 기록이 대문이라는 초기 도시 근처의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주목할 만한 정착 지역을 묘사한다. 이집트인은 이 도시를 고대의 영광스런 디마시라고 불렀으며 한편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노쪽속 도시와 탈라마시아를 혼동하여 이 세 지역을 모두 디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고대 수메르인의 토판 문서를 발견했었는데 이 토판은 초기에 하나님들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생활에 대한 표본으로 인류를 축복한 곳이라고 이 세상 낙원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디문 곧 인간과 하나님의 낙원을 설명하는 이 토판들은 지금 여러 박물관 선반 위에 먼지로 뒤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수메르인은 첫 에덴과 두 번째 에덴을 잘 알았으나 아담족 속과 널리 서로 결혼했음에도 북쪽의 동산 거주자들을 계속 이질적인 족속으로 강조했다. 훨씬 오래된 노족속 문화를 자랑스러워한 수메르인은 대문이라는 도시의 웅장함과 낙원 같은 전통에 우호적이어서 이런 후기의 영광스런 추억을 무시했다. 4. 북부의 노족속과 아마돈족속 방족속. 이 집단은 베브로 투쟁이 있기 전에 조성됐다. 가장 북쪽의 노족속은 노트과 그 후손의 지도체제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을 추종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반의 초기 동역자 중에서 더러는 그의 이름을 여전히 지닌 호숫과 부근에 나중에 정착했고 그들의 전승은 그 부근에서 번성했다. 아라라산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됐는데 신의 산이 히브리인에게 의미를 갖듯이 후대의 반자손에게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1만 년 전에 아수르인의 반족 속 선조는 일곱 계명으로 된 도덕률을 하나님들이 아라랏 산에서 반에게 수여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 동역자 아마돈이 그 산에 올라가서 경배드리는 가운데 행성으로부터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고 굳게 믿었다. 아라랏 산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신성시되는 산이었고 이런 옛 시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전승 대부분이 바벨론 홍수 이야기와 연결돼 얻어졌기 때문에 아라랏 산과 그 지역이 노아 홍수와 세계적 홍수에 관한 유대인의 후대 이야기 속에 짜맞춰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기원전 약 3만 5천 년경에 아담서는 자신의 문명 중심지를 설립하려고 가장 동쪽에 있는 반족속의 옛 정착지들 가운데 한 곳을 방문했다. 5. 아담선과 라타. 2차 중도자의 족보에 관해서 노족속의 내력을 묘사했으므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 족보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담쪽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 2차 중도자 또한 유란시아에 처음 태어난 보라색 인종인 아담선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선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무리에 속했다. 그런데 아담의 이마다들은 북쪽에 있었던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집 이야기를 종종 들었으며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자신이 젊었을 때 꿈에 그리던 이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때 아담선은 120세였고 첫 동산에서 나온 순수한 빗줄의 자녀 32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남아서 그들을 도와 두 번째 동산을 세우려 했지만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름으로써 크게 동요됐는데 그들은 모두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아담의 다른 자녀들을 따라서 에덴시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아담선은 부모를 유란시아에 쓸쓸히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싫어했으나 두 번째 동산에 함께 머무는 것은 크게 불만스러웠다. 그는 방어하고 건축하는 초기 활동에 많이 공헌했지만 기회가 나는 대로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으나 아담과 이브는 맏아들이 곁을 떠나서 낯설고 호전적인 세계로 가게 된 것을 무척 슬퍼했으며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아담서는 어렸을 때 상상하던 이 사람들을 찾아 북쪽으로 갔고 27명의 무리가 그를 따라갔다. 3년이 조금 지난 후 아담선 무리는 자신들의 모험 대상이던 그 목적지를 실제로 발견했고 그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20세의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이 여자는 왕자 참모진의 순수한 핏줄을 지닌 마지막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라타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자기 조상은 모두 왕자의 몰락한 참모진 가운데 두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이 여자는 그 종족에서 마지막 사람이었고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었다. 이 여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자식 없이 죽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지만 위험 있는 아담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빼앗겼다. 에덴에 관한 이야기, 즉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듣게 됐을 때, 그리고 동산의 태만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곧 아담의 자손이자 아들인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곧 아담선에게도 생겼다. 이들은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결혼했다. 아담선과 나타는 자녀 67명을 가족으로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혈통을 지닌 이 세상 지도자들을 낳았으나 그 이상의 일을 이룩했다. 이 두 존재 모두 진정으로 조인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네 번째마다 독특한 계층에 속했다.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역사에서 그런 일은 발생된 적이 없었다. 라타는 무척 당황했지만 심지어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아담서는 1차 중도자의 실존을 잘 알았으며 비슷한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자 그들을 따로 짝져 주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는 남자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며 2차 계층의 중도자가 이렇게 기원됐다. 이런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 거의 2,000명이 태어났다. 아담서는 396년을 살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 번 방문했다. 그와 라타는 며칠 연마다 남쪽으로 여행해서 두 번째 동산으로 갔고 그동안의 중도자들이 그의 민족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계속 전해줬다. 아담선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지를 세우는 데 크게 공헌했다. 아담선과 라타는 경이로운 이 협조자 단체를 그렇게 지휘했는데 그들은 진보된 진리를 전파하는 일과 더 높은 영적, 지적 및 육체적 생활 표준을 퍼뜨리는 일에서 오래 살아있는 동안 저희와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수고한 결과는 그 후에 일어난 쇠퇴의 과정으로 인하여 온전히 빛을 잃지는 않았다. 아담선 족속은 아담선과 라타의 시대부터 거의 7,000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 노 족속 및 안돈 족속과 섞이게 됐고 또한 옛날의 용사들 가운데 포함됐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루어진 진보 가운데 덜어는 후대의 유럽 문명에서 꽃피웠던 문화 잠재력의 일부분으로 계속 유지됐다. 이 문명 중심지는 코펫하그 근처 카스피해 남쪽 끝 부분의 동쪽 지역에 위치했다. 투르케스탄의 약간 위쪽 구릉지대에는 한때 보라색 인종의 아담선 족속 본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좁고 오래된 비옥한 띠 모양의 땅에 자리 잡은 이런 고원지대에서는 서로 다른 네 집단의 아담선 후손이 각각 조성한 네 개의 다양한 문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달아 나타났다. 이 무리 가운데 두 번째 무리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 섬들로 이주했다. 나머지 아담선 후예는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마지막 안드족속 인파를 이룬 혼혈 혈통의 사람들이 따라갔고 그들 역시 인도의 안드족속 아리아임 침입자에 포함됐다. 6.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가 거의 초인적 기원을 가진 것에 반해 2차 계층은 순수한 아담 혈통이 선임 단체 가문과 공통 조상을 갖는 인간화된 후손과 결합하여 태어난 자손이다. 아담선의 자녀 가운데 색다른 2차 중도자 선조는 오직 16명 있었다. 이런 독특한 자녀는 남녀의 숫자가 똑같이 구성돼 있었으며 각 상은 성교와 비성교 접촉에 혼합된 기법으로 매 70일마다 2차 중도자를 출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16명의 이 자녀는 그들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으나 전기 에너지를 받는 그들 자손은 계속 생명이 유지됐고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았다. 8쌍은 각각 결국 248명의 중도자를 출산했고 1984명의 원래 2차 단체는 그렇게 해서 실존하게 됐다. 2차 중도자에게는 8가지 하위 집단이 있다. 그들은 ABC 첫째, ABC 둘째, ABC 셋째로 불리고 그렇게 계속된다. 그 다음에는 DEF 첫째, DEF 둘째이고 그렇게 계속된다. 아담의 태만이 있은 뒤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돕는 일로 돌아간 반면 2차 집단은 아담선이 죽을 때까지 아담선 중심부에 소속됐다. 이 2차 중도자 가운데 33명, 즉 아담선이 죽었을 때 그들 조직의 최고 책임자들은 멜기세덱을 섬기는 쪽으로 전체 체제를 전향시켜서 그런 식으로 1차 단체와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동무들을 버리고 한 덩어리가 되어 행성 관제인들을 섬기는 쪽으로 옮겨갔다. 아담선이 죽은 후에 나머지 2차 중도자들은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영향을 유란시아에 끼치게 됐다. 그때부터 마키벤터 멜기세덱 시대까지 그들은 변칙적이고 조직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으나 그리스도 미가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충성스런 대다수는 그때 1차 중도자의 지휘 아래 편입됐다. 7. 반역에 가담한 중도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대다수의 1차 중도자가 죄를 범했다. 행성 반역의 참상이 병가됐을 때 여러 손실 가운데서 원래의 5만 명 가운데 4만 119명이 켈릭의 수차 탈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중도자의 원래 숫자는 198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73명은 미가엘 통치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오순절 날 유란시아에 내려진 행성 판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감금됐다. 이 타락한 피조물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두 집단의 반역한 중도자들은 모두 현재 감금된 상태에서 재계 반역의 용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 행성 섭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이 불충한 중도자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필사자의 눈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히 이것은 변절한 2차 중도자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독역자들에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이 세상에 역시 존재했던 반역에 가담한 어떤 체루빔이나 스라빔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어떤 작가들은 반역한 이중도 피조물을 악한 영과 귀신으로 표현했고 대신한 스라빔을 악한 천사로 표현했다. 증여된 낙원 아들의 생애가 끝난 후에는 어느 세상에서든지 악한 영이 어떤 필사 정신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 곧 사고 섭리사가 보편적으로 도래하기 전 그리고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 전에는 반역에 가담한 이중도자들이 실제로 일부 열등한 필사자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섭리사가 초인간지 성체들과 접촉하는 시기 내내 사실상 그 인격으로부터 분리돼 있는 동안 충성스런 중도자가 유란시아 운명 예비 단체의 인간 정신과 접촉하는 유능한 보호자로서 봉사할 때 작용하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기록이 이렇게 진술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를 알았고 구별했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크게 혼동했다.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도 반역에 가담한 어떤 영이든지 정상 인간 정신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연약한 정신을 지닌 열등한 인간도 그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뒤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여기는 것은 히스테리나 정신 이상이나 정신박약을 귀신 들린 것으로 믿는 혼동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가엘의 증여가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을 귀신 들릴 가능성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측하지는 말라. 반역에 가담한 모든 중도자는 지금 에덴시아 지고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고 섭리사가 현존함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의 진리의 영이 부어짐에 따라서 어떤 종류 또는 어떤 계층의 불충한 영이든지 가장 연약한 인간 정신이라도 다시 침입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 오순절 날 이후로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8. 연합한 중도자. 최근에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있을 당시에 시간 세계에서 생존하여 잠자고 있던 자들을 미가엘이 이동시켰을 때 중도 피조물은 그대로 남았는데 행성에서 영적인 일과 반영적인 일을 돕도록 남겨뒀다. 그들은 현재 단일 단체로서 활동하고 두 계층이 모두 포함돼 있고 1,992명이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각 계층의 선임 요원이 번갈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오순절 직후에 하나의 집단으로 합병될 때부터 성립됐다. 오래된 계층, 즉 첫 계층의 요원들은 4개 숫자로 알려지는데 마치 1, 2, 3첫째, 4, 5, 6첫째 등과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 후손 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을 숫자로 호칭하는 것에서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두 계층 모두 영양물과 에너지 섭취를 고려할 때에는 비물질 존재지만 인간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며 너희의 경배뿐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유머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인간에게 배속됐을 때 그들은 인간의 업무와 휴식과 놀이의 기질을 짐작한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자지 않고 번식하는 능력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둘째 집단은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에 따라서 계통이 나뉘어 있는데 종종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그런 쌍을 이뤄서 일한다. 중도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는 본성적으로 천사보다 인간에 가까우며 어떤 면에서 너희 인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접촉할 때 대단히 잘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며 다양한 인간 종족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스라빔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인간의 개인 수호자로서 봉사하는 스라빔에게 두 집단 모두 필수적인 존재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타고난 재능과 획득된 솜씨에 따라서 행성 스라빔과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조직돼 있다. 1. 중도 사자. 이 집단은 이름을 갖고 있으며 작은 단체이고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개인 의사를 전하는 봉사에서 진화 세계를 크게 돕는다. 2. 행성 파수꾼. 중도자는 공간 세계들의 수호자 곧 파수꾼이다. 이들은 그 영역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중요한 수많은 현상과 유형의 통신 전체에 대한 관찰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행성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순찰한다. 3. 접촉하는 인격체. 이 통신문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상대자의 경우처럼 물질 세계의 필사 존재들과 접촉할 때 중도 피조물이 항상 활용된다. 이들은 영적 수준과 물질적 수준의 그런 접촉에서 필수 요소다. 4. 진보 협조자. 이들은 중도 피조물 중에서 더 영적인 자들이며 행성에서 특별한 집단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스라빔에게 협조하도록 배치돼 있다. 중도자들은 위로는 스라빔과 아래로는 인간 사촌과 접촉하는 역량이 무척 다르다. 이를테면 1차 중도자들은 물질 매개체와 직접 접촉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들은 천사 유형의 존재에 현저히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 행성에 거주하는 영적 무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배정된다. 이들은 천상의 방문자와 학생 체류자들을 위한 동무와 안내자로서 행동하며 한편 2차 피조물은 그 영역의 물질 존재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배속돼 있다. 1111명의 충성스런 2차 중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이들은 1차 동역자들과 비교할 때 단연코 물질적이다. 이들은 인간 시력 범위 바로 밖에 있고 인간이 물질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음대로 육체적 접촉을 하기에 충분한 적응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독특한 피조물은 시공간 세계의 사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영역의 침승도 예외가 아니다. 천사의 탓으로 돌리는 글자 그대로 일어난 많은 현상은 2차 중도자가 수행한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초기 선생들을 당시에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었을 때 실제로 주위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야고보가 처형된 후 베드로가 구출된 경우에 천사의 탓으로 돌린 그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오늘날 그들의 주된 업무는 행성의 운명 예비 단체를 구성하는 남녀에게 눈에 띄지 않은 채 몸소 연락하는 동료로서 하는 업무다. 천상의 행성 감독관들로 하여금 마침내 여러 정원을 시작하도록 유도하여 유란시아에서 인격체들 및 환경 조건의 조정을 일으킨 것은 2차 집단의 작용이었고 1차 단체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이를 훌륭하게 후원했는데 이런 정원은 일련의 계시를 가능하게 만든 명령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본 발표문은 그 계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중도 피조물은 대개 심령술로 알려진 그런 상황 아래서 자행되는 지저분한 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란시아에 현존하는 중도자는 존경받을 만한 상태를 그들 전체가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영매로 불리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때때로 물리적 활동을 하거나 물질 세계와 달리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감각이 감지하듯이 그렇게 인간이 구경하는 것은 대개 허용하지 않는다. 9. 유란시아의 연구시민. 인간 피조물처럼 진화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 및 천사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중도자는 여러 우주의 두루 다양한 체제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 가운데 첫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다양한 지점에서 그런 연구시민을 만나게 된다. 행성에서 섬기도록 배정된 다양한 계층의 하늘 존재와는 달리 중도자는 인간 거주 세계에서 산다. 스라빔은 왔다 갔다 하지만 중도 피조물은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머물 것이며 비록 행성의 토착 및 신분으로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스랍 무리의 변화하는 경영진과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하나의 계속적인 체제를 마련해준다. 중도자는 실제 유란시아 시민으로서 이 구체의 운명에 공통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굳게 결의한 연합체다. 그들 계층이 내걸고 있는 좌우명이 그들의 각오를 암시해준다. 연합된 중도자가 착수한 것은 연합된 중도자가 끝낸다. 에너지 회로를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중도자든지 행성을 떠나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우주 권세자들이 언젠가 방면할 때까지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굳게 맹세했다. 중도자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행성에 머물 것이다. 1, 2, 3 첫째를 제외하고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은 한 명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1차 계층 가운데 최고 고참인 1, 2, 3 첫째는 오순절 직후에 직접 참여하는 행성 임무에서 해제됐다. 고귀한 이 중도자는 행성 반역이 있었던 비극적인 날들 동안 반과 아마돈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용맹스런 지도력은 자기 계층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데 힘이 됐다. 그는 지금 예루샘에서 24조 원자 가운데 하나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한때 유란시아 총독으로서 이미 활동했었다. 중도자는 이 행성에 묶여있지만 필사자가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함으로써 행성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관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자도 하늘 여행자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우주의 먼 지역에 관해서 배운다.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오르본톤 및 그 동종 창조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통하게 됐고 피조물 실존 중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준비한다. 중도자는 충분히 발달된 존재로서 태어났지만 곧 미숙한 상태로부터 자라거나 발달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지혜와 체험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했다. 필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진화하는 피조물이고 성실하게 진화로 달성하는 어떤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 중도 단체에는 위대한 정신과 강력한 영을 소유한 자가 많이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유란시아 문명은 유란시아 필사자와 유란시아 중도자의 합동작품이고 두 문화 수준 사이에 지금 차이가 있음에도 이것은 사실이며 이 차이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정되지 않을 것이다. 중도자의 문화는 불멸하는 행성 시민의 작품이므로 인간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 흥망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 중도자 단체는 기억하며 그 기억은 너희가 사는 세계의 전통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다. 그래서 행성의 문화는 그 행성에는 남아있으며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도 유란시아 중도자들이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사촌에게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환경이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도자는 아담과 이브가 죽고 나서 물질적 직무와 영적 직무 사이에 생긴 간격을 보정하는 노련한 사역자다. 그들은 너의 나이 많은 형 또는 유란시아의 빛과 생명의 안정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에서 전후와 다름없다. 연합된 중도자는 반역의 시험을 거친 단체이며 그들은 이 세계가 오랜 세월 추구하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즉 평화가 실제로 지구에 임하고 진실로 선한 뜻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게 될 먼 훗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이 중도자들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업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이 이 영역의 영적 경륜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역으로 행성 직무가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쓰라김을 크게 돕고 있다. 높은 영들과 천사물이 그리고 중도 동료들의 조직 전체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완벽성을 달성하는 낙원 계획을 증진시키기에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사자와 중도자를 위하여 똑같이 우주에서 초월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곧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는 숭고한 종류의 동반 관계로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봉사하고 신성에 도달하게 하는 생존시키는 숭고한 계획이다.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제시했음.